지난 주일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자고 다니엘서 그 2장에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그 부분을 통해서 도전 및 적용으로 좀 권면을 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내보셨는지요? 이 당당하게 산다는 거는 뭐 어깨에 힘 주고 산다는 거 아니죠? 당당히 산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당당하게 신앙인으로서의 당당함은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고 의로움이라고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당당하게 사는 거죠. 세상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혹시 성경 말씀은 알겠는데 그대로 따르는 일은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경험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확신을 더 다져주셨는지, 아니면 아유, 말씀은 그렇다고 해도 사는 건 달라, 이렇게 되셨는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 진리에 승리케 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사시는 이번 한주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는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저희들이 또이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는데요. 다니엘서 2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지만은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죠. 그 꿈을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이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해몽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많죠. 제가 지난 주일날 그 파워포인트로 그 신상의 어떤 그 그림 같은 거,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런 모양을 봤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신상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지 느부갓네살은 살아보지 못한 자기 그 다음이 이어지는 여러 제국들에 대한 것을 예언을 한 것이잖아요.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다시금 로마 제국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 뭐 나치 제국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어떤 통합 체제를 원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의 회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One World Order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한 시스템, 통치 시스템,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제 꽤 됐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흔적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흔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다니엘은 그와 같은 일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상의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와 모든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사람 위에 다시금 제국을 쌓고 정복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이 끝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신상이 무너지는 그런 일. 우리가 지금 오늘 읽으신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상의 결국이 사람이 뭐든 그 세워가는 어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신상들이 무너지는 그 일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느부갓네살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느부갓네살의 꿈이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인가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500년 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 포로기를 생각을 하면은요, 그 정도 대충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꿈은, 즉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죠. 반드시 그 일이 앞으로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확신해라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 시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오히려 어쩌면은 각 세대마다 믿는 사람들은 살아왔고요. 각 세대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따라 그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점점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제 다가올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다가올 때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현실감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이 부분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상이 무너지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신상, 예, 신상이 있었잖아요. 뭐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노쇠로 되어 있고, 예, 동이죠.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쇠로 되어 있고 또 쇠와 그 다음에는 진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신상. 근데 그 신상이 무너지는, 즉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시대에 왕들의 경영이 무너지는, 왕들의 경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44절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이 왕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왕들 얘기 많이 하죠. 예, 왕들의 싸움 뭐 굉장히 많아요. 그게 참 묘해요. 뭐 그거는 또 다른 얘기로도 가는 것이지만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하튼 하여간 이 모든 이 시대 왕들의 이 경영이 허사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다른 백성에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점점 이 세상이 좋게 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처럼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것은 멸망되고 영원히 서는 나라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신학과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플러스를 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그런 긍정적인 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은 그 신학의 그 사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선하게 되고 점점 그들이 만드는 문명은 참으로 좋은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깨졌는지 아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점점 뭐 문명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근대 문명이 막 오고 뭐 기계 문명이 새로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막 이제 질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뭐 의학의 발전으로 더 나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일어날 일이 뭔지 아시죠? 세계대전들이에요. 사람은 가장 사람에게 잔인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눈 깜짝 안 하고 다 몰살시키는 그 일을 계속해서 무기 병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자국의 이유를 해가지고 어떤 목숨이건 간에 어떤 세력이건 간에 무너뜨리는 일을 쉽게 생각을 하는 제1차 세계대전 그 지나갔나 싶었더니 또 뭐가 터졌죠? 제2차 세계대전. 끔찍하잖아요. 아, 사람은 가면 갈수록 선화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본 거죠. 똑똑해지는구나. 더욱더 무정해지는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그런 말씀은 사람이 선해서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좋은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너무도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어요. 세상이 다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문화 문명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문화 문명이라는 그 앞에서 오히려 문화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획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성격이 45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사람이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으깨지는 것을 임금님이 보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45절에서. 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다 하는 것은, 돌을 떠낸다는 것은 그 이 쉐이프업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그 돌의 형체를 만들잖아요. 어떤 그런 건물을 만들고 그러려면은 뭐 정으로 다듬고 그래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그거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세력이 닿지 않은 그 돌이 나라와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의 정체에 대해서 지난 주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돌의 정체. 그것을 오늘 우리는 좀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난데없이 나라 들어와서 이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경영하고 세워놓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했던 것이 순식간에 자취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잠깐 터치를 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확신을 어느 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다시금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와서 더욱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더 쉽겠죠. 아니, 결과가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 걸로 아는데 오늘 와가지고 결과에서 반대되는 그런 방향을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리석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결국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실행을 하는지 그거는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상을 무너뜨리는데, 여기 신상을 무너뜨리는데 그 신상이 무너지는데 그냥 뭐 자취가 좀 남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싹 없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이 꿈을, 이 꿈의 지금 해석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으신 건데, 44절, 45절. 근데 그 전에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먼저 말했잖아요.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절,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노새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이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이 만든 여러 제국의 형태, 문화적인 것, 어떤 그런 경영의 시스템, 그 같은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나라, 사람의 시스템과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있고 혼용이 되어가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했던 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해? 아니, 사람 없이, 사람이 만든 모든 역사가 있는 것인데, 아니, 새로운 나라가 온다고 해도 다 그런 기반 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끈적끈적한 어떤 사람의 그런 문화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붙어 있고 결부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흔적 없이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흔적 없이 무너진 거기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그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 차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35절에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죠. 느부갓네살에게. 그러나 임금님 본 그 꿈에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해요. 이 해석을 듣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 신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과 그 동시대에 그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큰 신이 있었습니다. 그 큰 신은 바로 산이라는 신이었어요. 우리가 태산이라는 거 있죠. 중국 사람들 태산, 그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개념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산보다 거대한 게 없잖아요. 볼 때 사람이 그 산 같은 신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이 본, 당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큰 산이라고 했던 그와 같은 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정말 전능한 신이 임하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날아들어온 돌로 가득 채워지는 그 날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포로 출신 한 젊은 청년이 다니엘이 지금 세계 최강 권력자 앞에서 당신의 인생의 결국은, 그리고 당신의 제국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나라의 일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는 그냥 어깨에 힘줘가지고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결연히 의지하신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이 세대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어려움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요. 세상 때문에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결합해서 당당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세상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너져갈 것이에요. 사라져갑니다. 그런 세상 임금에 부역하지 않고 그 붙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결연하게 결심하는 그 일, 그 일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의 결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의 패권자들이 모든 근과 음과 동과 새와 흙을 힘으로 삼고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대본과 같지 않아요? 스크립화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부가 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과학이라든지 의료계라든지 그쪽에서 다 이렇게 주도해 나가면 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도 할 수 없이 가는 건가 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이 시대의 왕들의 경영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왕들의 경영이 날아든 돌로 무너지는 일을 보고 또 그 돌이 큰 산이 되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요,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날입니다. 세상이 무릎 꿇는 날은 오는 거예요. 근데 날아 들어온 이 돌의 정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을 대표하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대표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오직 예수의 나라만 영원하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나의 아들의 나라만 영원하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요, 오실 예수의 영원한 나라를 믿던 믿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모든 영혼이 주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날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래 예수님 얘기를 하고 천국 지옥에 가는 얘기를 하고 죄와 구원에 가는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 그건 대기나 잘 믿으세요. 인정하고 사세요. 아니, 그거는 그쪽이 인정하고 살면은 만족하시고, 나는 그건 내가 인정 안 하면 없는 건데, 내가 그 인정을 해가지고 내가 나쁜 놈이 되고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천국 지옥을 고민해야 됩니까? 인정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문제가 뭘까요? 내가 인정하면 있는 거고 인정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내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겁니까? 근데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귀찮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 믿고 사세요. 나는 이 세상 살다가 또 뭐 죽으면 그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거든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온다는 것인데요. 그걸 믿든 안 믿든 그 문제가 아니죠. 믿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온다는 것인데요. 그 무릎 꿇는 그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다 무릎은 꿇어요. 그러나 무릎 꿇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감사와 감격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를 부인한 사람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 예수의 나라를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를 말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신학자가 되어서 막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의 나라가 오고 주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그리고 주 예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한, 모든 사람에게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 벗어나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를 구원해 준 그 주님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 아,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주님 살게 하신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이죠. 물론 그 일을 분명히 엄중하게 안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죠. 에스겔서라든지 그런 데서. 그러나 그 일의 배경에서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5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했는데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이 손이 닿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 사람의 어떤 영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또 사람이 돌을 떠내지 않은 것처럼 사람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행적에 터치할 수 없었던 그 영역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아닙니까? 사람이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던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사주기 위해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사람이 살려냈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오는 것도 사람이 뭔가 잘 만들어가다가 완성이 되는 형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잘 만들어가는 것 같고 빼어나게 뭔가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체계를 만들어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시스템은 순간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전 천국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그런 성경의 말씀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을 돌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돌을 생각하면은 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돌은 precious stone이에요. stone.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precious stone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28장에 보시면은 이 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얻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입스러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 갈 것이다. 근데 말이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그 악한 그런 그 의도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심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사는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해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죽음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수월, 지옥과 협약을 맺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도 죽음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의 그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영혼 파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아시죠?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영혼 팔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과 언약을 너희들이 맺고 스월과도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고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재난이 닥쳐와도 절대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너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너희들 앞에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예루살렘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거예요. 주춧돌, 예, 기준이 되는 돌이죠. 그리고 반석을 거기 깔고 그 다음에는 세워가는 그 돌이죠. 그 돌은 이미 프루븐 된 것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된 돌이다. 이 귀한 돌, 이 프레셔스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모퉁이에 놓으니까는 그 모든 건물의 초석입니다. 또한 모든 건물이 거기에 지어나가고 반석이 놓여지는 그 돌을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했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공평으로 줄 자를 삼고 공의로 무기를 삼는 저울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세요. 줄자, 저울의 이야기. 가늠자와 이 저울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그것이 공평한가, 그것이 함량의 미달이냐 아니냐, 그것을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정직이다, 거짓이다. 모든 경영에서 이 가짜 사람을 속이는 일, 뭐 아닌 것,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평과 공의라는 얘기하는 그 모든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저울에 이 무게가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울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저울이면 되지 왜 하나님의 저울이 필요해? 그거예요. 그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무릎은 주님 앞에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에 대해서 또 이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이 사실은 열몇 군데나 되는데 대표적인 거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구약에서 보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바울 사도도 그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바위의 얘기를 한 그 배경은 뭐냐면 그 앞절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에서에 나오는 거 있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이제 르비딤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 호렙산 그 바위 앞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앞에 서라. 반석을 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내 백성을 먹일 것이다. 그 바위, 사람을 살린, 그 목말라가고 핍절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린 그 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요.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에게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즉 이 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그 돌이 어떻게 하나요? 난데없이 나라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난데없이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무너짐이 엄청나게 심한 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흔적조차 없어지니까. 근데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 신상의 자취조차 없게 한다. 이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깨어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변화라는 건 없고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없는 듯이 살고 있을 때에 난데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징조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아시죠? 그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24장의 그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뭘 알고자 힘쓰는데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조짐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했어요. 노아가 홍수 이전 시대에 어땠습니까? 몇 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는지 아시잖아요. 100년 넘게 지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노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우 재밌겠네, 홍수라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러면서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했죠.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 나는 내 일을 하고 살 테니까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만 섬기면 되지. 귀찮게 하지 마, 귀찮게. 바로 그때 홍수 이전 시대의 그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올 테면 와봐라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될 것이다.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분들한테 대하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우 사는 게 바쁘고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하고 인정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 숨 좀 돌린 다음에 그런 얘기 하세요. 지금 살기 바쁜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숨쉬기가 힘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살리는 그 생명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필요를 모르는 사람한테 왜 필요를 모르냐고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필요를 알고 알잖아요. 중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큰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 24장이지만은요. 그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그냥 사람들은 마지막 때니까 뭔가 솔깃해서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조심해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6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려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스르고 민족이 민족을 거스르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고 여기저기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24장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뭐 지금 어떤 그런 바로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한 사건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일들은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그런 지금 전쟁이 뭐 코앞에 다가와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그 백업을 하고 있는 네이토가 있고 나토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동유라시아 그 협약기구가 또 러시아 배경에 있고 그래서 제3세계 대전이 뭐 일어날 것이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은 어떤 전운이 감도는 일들은 계속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다면 이것은 사인인데 여러 사인들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할까요? 아, 이 세상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뭐 별거 있어?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달라야 하죠.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예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살아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줄자와 저울이 있는데, 세상은 그렇다고 해도 세상의 시스템이라든지 세상을 또한 좌우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그 세상은 그래도 누구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라고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떤 일을 잠깐만 획책합니까? 사람 아닌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일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기계 반 사람 반. 왜 그런 배경이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 거기서부터 지어 나가야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흐름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대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이거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니고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갈 때, 그럴 때 난데없이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임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두려우신 그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잖아요. The day of the Lord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이거든요.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을 했고, 계시록에는요, 신약 성경 계시록에 또 있어요. 거기에 같은 주님의 날에 대한 말이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계시록 19장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Second coming. 그러면은 First coming, 예수님의 초림. 초림은 언제 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오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은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은혜 시대일까요? 아직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은혜 시대예요.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는 때가 바로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때예요. 그때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또 재림의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 24장 3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싸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즉 심판의 재림 때에는 모든 민족,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합니까? 뭐라고 써 있죠, 성경이 지금?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라고 했어요.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친다는 건 뭐예요? 기뻐요, 환영해요 할때 가슴을 치면서 환영하나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가슴을 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가슴을 친다는 성경의 표현은 뭐죠? 통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의 날이 임한 거예요. 왜요? 심판이 오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재림의 심판 때 그냥 교회도 같이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림이 와서 그 환란의 기간,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는 그 환란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못됐다, 할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강도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강함으로. 그러니 교회가 그불 같은 어떤 그런 어려움을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를 향한 은혜죠. 그것이 바로 7년 전에, 이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가 들림 받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들림받아 주 예수를 공중에서 영접해서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휴거, 그렇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랩처라고 하죠. 스냅업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림의 심판은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휴거는 공중에서 교회가 들림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건 심판이 아니죠.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교회를 맞이해서 올라가는 일이고요. 그러나 재림 때는 주께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사건이기에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휴거라는 것이 그럼 뭐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향해서 한 전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교회가 너무도 힘들어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냐하면 죽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 예수 믿고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냥 구약의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아직 교회가 이 들림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재림,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그럼 그때까지 그냥 그렇게 우리는 죽고 고통 중에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까? 너무도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 뒤에 18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간에 권면해서 격려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있을 결과를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격려하고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더욱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살펴보는 중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들림받고요. 7년 후에 그 교회가 들림받은 다음에 우리가 보통 환란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환란기. Great Tribulation, 7년 동안에 3년 반은 Tribulation, 환란기고요. 그 나머지 후 3년 반은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죠. 대환란기라고 해요. 이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데 이런 심판이 그 이 환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의 시대가 끝나고 문화가 끝나고 이 시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왕국이. 예. 지난주 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죠? 예, 왕권주의예요. 왕정주의. 왜요? 모든 이 시대의 왕들은요. 사실은 이 시대는 지금 뭐 다 지금 어떤 그런 그 정치 체제에서 뭐 민주주의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왕들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움직여 가고 있는 때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 악함 속에 온전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온전한 왕은 누구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그 왕국을 무너뜨려 나가지고 왕국 그러면은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왕국 얘기를 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왕국이 실현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 왕국이 실현되면 몇 년 동안 이 땅에 지속이 될까요? 천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밀레니얼 킹덤이다 그렇게 해야죠. 밀레니엄이라는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말하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도무지 모든 것을 볼 때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냥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지금 스가랴서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온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예루살렘에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세워져요.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대하시면은 예루살렘? 그 조그만 그곳?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형이 다 바뀌어요. 지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나와 있어요.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이 딱 시온산만 딱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의 지식 체계에 국한되어서 더 이상은 받아들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보지 않은 그 날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천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에 사단이 또 놓이는 그런 일이 있어요. 천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단을 멸하시고 죽음까지도 멸하시고 사망까지도 멸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임하는 영원한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 21장의 기록입니다. 이 날은 오고 있어요. 주님의 날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다니엘서 2장의 이 맨 끝에 부분에 46절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뭐 다니엘을 무슨 저 신으로 섬겨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저런 게 아닙니다. 아니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렸을 뿐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이에요. 주님의 날이 있을 전조죠.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커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그렇게 경배드리고 나서는 곧 다시 세상 문화 그리고 자신의 과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제 보지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이제 이어지는 3장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에 가득 차 가지고 또 다시금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와요. 이 세상이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처럼 세상은요 예수를 잠깐 동안의 흥미 정도로 알고 감격하기도 해요. 잠깐 동안의 흥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를 안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잠깐 동안의 흥미예요. 잠깐 동안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 그의 그 영원히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흥미가 사라지면 또 세상으로 그 흥미에 초점을 맞추고 가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듯 예수를 잠깐 동안 막 좋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과연 이렇게 이런 말씀이 다 진실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각자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가 보고 그 전에 있을 교회 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어진 오늘이라는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 있다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는 누구죠? 오직 예수 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나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주님 앞에서 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지난주에 당당하게 삽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사시겠어요? 왕이신 예수, 이제 곧 오실 예수를 다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해주는 그 사랑을, 그 관심을, 그 진리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예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수라는 이름은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름도 예수가 많은데.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 만나면은 이름이 뭐지? 헤수스 많아요. 예수란 이름.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아, 나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오,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잠시 동안의 흥미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맡기고 정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 주님과 동역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